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미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 어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낸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를 보호하겠다는 약속 가운데 하나로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 공급망 확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국가 안보나 미국민의 보안과 안전에 위험을 제기하는 거래를 금지할 권한을 상무장관에게 위임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상무부는 이날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와 70개 계열사를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화웨이와 계열사들은 미국 기업과 거래하려면 미국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미 상무부는 화웨이가 미국의 국가안보나 대외정책 이익에 반대되는 활동에 연루됐다는 결론을 내릴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서 이같이 조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는 지난해 8월 미 정부기관이 화웨이와 또 다른 중국 통신업체인 GTE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수결법을 이결한 바 있었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모하마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이 이란에 부과한 제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오늘 일본 도쿄에서 고노 다로 외상과 아베 신조 총리를 각각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미국의 제재 복원에 따른 대응으로 핵 합의 이행 일부를 일부 중단했지만 핵 합의에서 탈퇴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이 지난해 5월 핵 합의에서 이탈한 뒤에도 이란은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베 총리는 이란 측에 핵 합의를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 가운데 일부에게 철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영국 로이터 통신은 어제 헬기가 바그다드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직원들을 실어날랐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독일과 네덜란드는 자국군이 이라크에서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두 나라는 이라크 안에서 점증하는 위협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E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베네수엘라 정부와 반정부 진영이 협상을 위해 대표단을 노르웨이에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AP통신과 영국 로이터통신은 베네수엘라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베네수엘라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협상단이 노르웨이 오슬로로 이동했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 소식통은 정부 대표로 호르헤 로드리게스 정보부 장관과 엑토르 로드리게스 미란다 주지사, 반정부 진영 대표로 스탈린 곤잘레스 의원과 정무보좌관 두 명이 노르웨이로 출발했다고 전했습니다. 노르웨이는 그간 양측의 대화를 중재해왔습니다. 한편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어제 행한 연설에서 협상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채 로드리게스 장관이 중요한 임무를 위해 외국으로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최근 인터넷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 접속이 전면 차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키피디아를 운영하는 위키미디어 재단은 최근 언론에 지난달 말부터 중국 당국이 중국 내 위키피디아 접속을 차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도 현재 중국 안에서는 모든 언어의 위키피디아에 접속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16년 초부터 위키피디아 중국어판에 중국 내 접속을 차단한 바 있습니다. 언론들은 중국 당국이 태난먼 사태 30주년을 앞두고 인터넷 검열을 강화하기 위한 조처로의 하나로 중국 내 위키피디아 접속을 차단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중국은 민감한 해외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인터넷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쓰레기 불법 수출을 이유로 캐나다 주재 대사와 영사를 오늘 소환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캐나다 정부에 5월 15일까지 필리핀에 불법 수출한 쓰레기를 가져가라고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필리핀 외무부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캐나다와의 외교 관계를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필리핀이 캐나다에서 들어온 쓰레기를 처음 문제 삼은 것은 지난 2014년입니다. 2013년과 2014년 사이 재활용 명목으로 컨테이너 69개에 담긴 쓰레기가 캐나다에서 마닐라항에 도착했고 검사 결과 재활용이 불가능한 일반 쓰레기로 밝혀져 문제가 됐습니다. BOE 세계 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6일 목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은영입니다. 미국 현대미술가 제프 쿤스의 조각토끼가 미국 뉴욕에서 열린 크리스티 경매에서 약 9,100만 달러에 낙찰됐습니다. 낙찰자는 미국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의 아버지이자 미술상인인 로버트 무누신 씨인데요. 고객을 대신해 작품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프 쿤스의 조형토끼는 생존하는 작가 작품으로는 가장 비싼 예술품이 됐는데요. 풍선처럼 빵빵하게 부풀린 은색 토끼를 스테인리스 강으로 주조해 만든 1m 높이의 조각품입니다. 얼굴 표정은 없고 손에는 당근을 들고 있습니다. 토끼는 미켈란젤로 다비드상이 상징하는 완벽한 남자의 반대이자 조각의 종말을 나타낸다고 하는데요. 쿤스의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로 현대미술의 걸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미국의 출판재벌 뉴하우스 주니어가 1992년 100만 달러에 사서 소장했다가 2017년 그의 사망 이후 유족이 경매에 붙인 건데요. 전문가들은 쿤스의 토끼 조각이 20세기 예술에서 가장 상징적인 작품 중 하나로 딱딱하고 서늘해 보이지만 어린 시절 시각의 언어로 다가간다고 평가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14도로 흐린 날씨를 보이는데요. 북한은 내일 대체로 맑다가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5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은 15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5도에서 29도, 신의주 13도에서 24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4도에서 29도, 함흥 14도에서 30도, 청진 지역은 9도에서 17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루이 암스트롱이 부릅니다. 초록색 나무들과 붉은 장미들이 당신과 나를 위해 피어나는 걸 보면서 얼마나 멋진 세상인지 생각한다고 노래하는 What a Wonderful World 들어보시죠. I see trees of green, red roses too. I see them bloom for me and you.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I see skies of blue and clouds of white, the bright blessed day, the dark sacred night.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The colors of the rainbow, so pretty in the sky, are also on the faces of people going by. I see friends shaking hands, saying, how do you do? They're really saying, I love you. I hear babies cry. Much more than I ever knew.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Yes,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정보통신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와 야당 대표들이 노르웨이에서 만나서 최근의 정국 혼란을 타개하기 위한 대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중국이 독자적으로 건조한 첫 항공모함이 곧 공식 취역할 걸로 보인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군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 미국의 정보통신기술과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미국 기업들은 앞으로 미국의 국익에 위협이 되는 정보통신 제품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의 성명 내용을 좀 더 살펴볼까요?
네, 샌더스 대변인은 이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의 하나로 이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 공급망 확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국가 안보 또는 미국민의 보안과 안전에 위험을 제기하는 거래를 금지할 권한은 상무장관에게 위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나 기업을 언급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 행정명령은 어느 특정 국가나 기업을 지목하진 않았는데요. 하지만 AP나 로이터 등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이번 조치가 중국의 통신정보업체인 화웨이의 사업을 금지하는 길을 연 거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당장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고요?
네, 행정명령에는 상무부가 다른 정부기관들과 협력해서 150일 안에 시행계획을 수립할 걸 주문하고 있는데요.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이어서 곧바로 화웨이사와 70개 계열사를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올렸습니다.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오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 명단에 오른 기업들은 이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미국 기업들과 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화웨이사는 앞으로 미국 기업들로부터 부품 공급을 받지 못해서 일부 제품은 판매를 하지 못하는 등 타격을 받을 걸로 전망됩니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네, 상무부는 지난 1월에 미국 법무부가 화웨이사의 멍완저우 최고 재무 책임자 겸 부회장 또 화웨이 계열사 등이 이란에 불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공모했다는 기소 사유를 발표한 후에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는 왜 화웨이사 장비 사용을 문제 삼는 겁니까?
네, 미국 정부는 화웨이사가 대이란 제재를 위반하고 또 이 화웨이의 통신 장비가 중국 정부의 간첩 활동에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공공기관에서는 화웨이사 또 GTE 등 중국 제품들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이 공공기관들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네,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다른 나라가 중국 회사에 일방적인 제재를 부과하는 걸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 개념이 보호무역주의의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는데요.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회사들의 권익을 위해서 중국 정부는 당연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화웨이사 측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네, 화웨이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미국 정부의 제재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화웨이사는 미국이 화웨이에 제한을 가한다고 해서 미국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도 또 미국이 더 강력해지는 것도 아니라면서 미국의 이른바 불합리한 조치가 화웨이의 권익을 침해해서 심각한 법률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킬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이번 조치로 어떤 여파가 생길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 행정명령이 나오기에 앞서서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이 조만간 베이징을 방문해서 후속 무역 협상을 할 거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이날 가오펑 대변인은 추가 무역 협상을 위해 미국 대표단이 언제 베이징을 방문할 거라는 질문에 제공할 정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막판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나온 조치여서 양국 간의 갈등이 더 고조되는 국면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가 캐나다인 두 명을 공식 체포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최고인민검찰원의 승인을 받아서 법 절차에 따라 캐나다인 두 사람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캐나다 외교관 출신인 마이클 코브릭 씨 그리고 대북 사업가인 마이클 스페이버 씨가 지난해 12월부터 중국 당국에 구금돼 있는데요. 중국 정부가 멍완저우 화웨이 CFO가 같은 달 1일 캐나다 밴쿠버 공항에서 전격 체포된 후에 이들을 구금했습니다.
이들이 무슨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까?
네, 중국의 국가 기밀을 빼내서 불법적으로 유출했다는 겁니다. 구금한 지 5개월 만에 중국 외교부가 이날 공식 체포했다고 밝힌 건데요.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와 화웨이사 문제는 별개라는 공식 입장입니다. 하지만 캐나다 정부가 미국 정부 요청으로 멍완저우 CFO를 체포한 데 따른 보복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현재 캐나다 법무부는 미국 정부의 멍완저우 CFO의 신병 인도 요청에 따라 심리를 진행 중입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남미 국가 베네수엘라는 한 나라, 두 대통령이라는 사상 초유의 정국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의 기미가 조금 보이고 있다고요.
네, 베네수엘라 정부 대표단과 야권 대표들이 이 정국 혼란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 노르웨이에서 만난다고 AP 또 로이터 등 주요 언론들이 익명의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대화에 나서는 건지는 알려졌습니까?
네, 베네수엘라 정부 측에서는 호르헤 로드리게스 정보장관이 그리고 야권 대표단에는 스탈린 곤잘레스 의원 등이 포함된 걸로 알려졌는데요. 야권의 한 관계자는 AP통신에 오슬로에서 열릴 이번 만남은 탐색적인 논의가 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도 이를 확인했습니까?
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15일 이 텔레비전 연설에서 이 회담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로드리게스 정보장관이 매우 중대한 임무 때문에 해외에 나가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그런데 회담이 남미에서는 먼 노르웨이에서 진행이 되는군요.
네, 노르웨이는 지난 2016년 이 콜롬비아 정부와 이 반군인 콜롬비아 무장혁명군 사이의 평화협정을 중재한 적도 있는데요. 지난 3월에 베네수엘라의 이 갈등 해결을 위해서 중재자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에도 대화 시도가 있었습니까?
네, 멕시코나 우루과이 등 주변국 중재로 대화가 추진된 적은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야권을 이끌고 있는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은 이 마두로 대통령의 대화 제안은 가짜라면서 중립이 아니라 옳은 위치에 서달라고 주변국들에게 호소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대화에 나서기로 한 거군요.
네, 지난달 30일 후안 과이도 의장이 군사 봉기를 시도했는데요. 실패로 돌아갔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현재 베네수엘라 안에서는 정국 혼란이 계속되면서 국민들의 불만과 피로가 쌓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야권이 전략을 바꿔서 정부와 대화를 시도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이번 만남이 정부나 야권의 완전한 지지 속에 이루어지는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현재 후안 과이도 의장을 지지하고 있는 거죠?
네, 후안 과이도 의장은 지난 1월에 임시 대통령을 자임하고 나섰는데요. 이후 베네수엘라의 합법적인 지도자로 인정하면서 마두로 정권의 퇴진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마두로 정권이 불법 대선을 통해서 권력을 잡고 베네수엘라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경제를 파탄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현재 전 세계 50여 개국이 미국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에 대한 새로운 조치를 취했군요.
네, 미국 정부가 15일 미국과 베네수엘라로 오가는 여객기와 화물기 등 항공편 운항을 무기한 중단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계속되는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불안정과 또 고조되는 긴장, 항공기 운항의 우발적 사고 위험을 근거로 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의 새 항공모함이 취역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중국의 두 번째 항공모함이자 독자적으로 건조한 첫 항공모함 001형이 곧 공식 취역할 걸로 예상된다고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에 건조돼서 1년 전부터 시험 운항에 들어갔는데요. 아직 이름이 없어서 001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최근 갑판 활주로에 선이 칠해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현재 건조 중인 항공모함도 있다고요?
네, 세 번째 항공모함이 될 002형 항공모함이 오는 2022년 취역을 목표로 건조에 들어간 걸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해 11월 이런 내용을 보도하면서 세 번째 항공모함은 전 항공모함들보다 더 크고 위력적일 거라고 전했습니다.
건조 중인 항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있나요?
네, 크기가 8만 톤급에 달하고요. 짧은 시간에 많은 전투기 발진이 가능한 전자식 사출 장치 기능을 탑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국제관계연구소도 위성사진을 근거로 이 상하이 장난 조선소에서 매우 큰 배가 건조되고 있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첫 번째 항공모함은 자력으로 건조한 건 아니라고요?
네,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이 랴오닝함은 옛소련의 항공모함을 사들여서 개조한 겁니다. 이 랴오닝함은 지난 2012년부터 중국 동쪽의 해역을 주로 항해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취역할 항공모함들이 그럼 어디에 배치될까요?
네, 한 척은 남중국해, 그리고 또 다른 한 척은 동중국해, 나머지 한 척은 전 세계 해역을 항해할 걸로 보인다고 싱가포르 국제관계연구소의 오이선 연구원이 저희 BOE에 밝혔습니다. 오 연구원은 그러면서 이들 항공모함이 직접 외국 군대를 공격할 걸로는 보지 않는다면서 다만 중국 군대의 위용은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중국의 군사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네, 중국 군사력은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서 세계 3위입니다. 한예로 중국의 군대 화력은 현재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 5개 나라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강력합니다. 남중국해는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타이완, 그리고 베트남이 둘러싸고 있는 350만 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해역인데요. 중국은 영해 상당 부분을 자국 영해라고 선언해서 주변국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항공모함 건조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영유권 분쟁 지역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항공모함을 취역할 경우 공대공 능력을 갖춰서 다른 나라 군대가 자신들의 영해에 근접하는 행위를 쉽게 저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2030년까지는 네 척의 항모 체제를 갖춘다는 방침을 세우는 등 항모 굴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의 기술이나 전투기 발진 능력에 있어서 개선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6일 능력과 학력을 근거로 하는 이민 개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이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호황인데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개혁 방안을 발표한다고요?
네, 백악관 관리들이 기자들에게 새 방안을 설명했는데요. 네, 학력과 기술 수준이 높은 사람들을 우대하는 내용의 새로운 이민 정책을 공개한다는 겁니다. 가족 초청을 우선시하는 기존 제도에서 벗어나 능력을 기반으로 한 메리트 베이스 비자 제도를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부터 이민 제도를 바꾸고 싶어 했죠.
그렇습니다. 현행 제도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부모나 자녀 등을 초청하는 가족 이민이 중심인데요. 가족이 함께 모여 살 수 있게 한다는 인도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연쇄 이민이라면서 비판해왔는데요. 이민자가 부모나 형제 자매를 초청하고 이들이 다시 친척을 초청하는 식으로 이민이 이뤄지면서 미국 사회에 부담을 주는 능력 없는 이민자들이 유입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백악관이 새 이민 정책을 통해 추구하는 목적은 뭡니까?
네, 이 여섯 가지 목표가 있다고 하는데요. 국경 강화, 미국 노동자 임금 보호, 숙련 노동자 유입, 가족 결합, 또 중요한 산업에 대한 노동력 제공, 인도주의 가치 보존 등입니다. 새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시너 백악관 선임 고문이 주도해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능력자들을 우선시한다고 했는데 새 이민 정책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새 이민 계획에 따르면요. 새로 미국 건설 비자라는 것이 새로 생깁니다. 바로 메리트 베이스 비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능력이 매우 뛰어난 학생이나 어떤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점수가 높은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겁니다. 또 이민 신청자들은 건강검진 결과나 영어 실력 정도, 또 취업 승인서 등에 따라서 이 점수를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점수가 높은 사람에게 비자 우선순위를 주는 건데요. 백악관 관리는 특히 영어 구사 능력이 장기적으로 미국 사회에서 성공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새 이민 제도에 국경 강화 내용도 들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운동 공약이었던 미국 멕시코 간 장벽 건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에 장벽을 건설한다는 건데 자세한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만을 나타냈던 이민 제도 가운데 하나로 비자 추첨 제도가 있는데요. 이 제도는 어떻게 됩니까?
네, 이 제도는 폐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비자 추첨 제도는 1990년에 이 다양한 나라에서 이민자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나온 정책인데요. 미국 이민자가 적은 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해서 한 해 5만 명에게 혜택을 줬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신원 조회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우려스럽다고 말해왔습니다.
목적 가운데 가족 결합이 들어가는 걸 보면 가족 이민을 아예 없애는 건 아니군요.
맞습니다. 다만 비율을 낮추는 건데요. 현재 가족 이민의 비율이 66%, 숙련 노동자의 비율이 12%로 돼 있는데요. 새 계획에 따르면 숙련 노동자 비율을 57%로 뭐 거의 4배 가까이 높이고요. 가족 이민 비율은 33%, 절반으로 낮춘다는 겁니다. 또 망명 등 별도의 이 인도주의 차원의 비자 역시 현행 22%에서 10%로 절반 이상 깎입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합법적인 이민만 다루는 것 같군요.
맞습니다. 미국에는 현재 약 1,10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들의 문제는 새 방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 미국 내 쟁점 가운데 하나인 드리머 문제도 다루지 않았는데요. 이 드리머는 어렸을 때 부모를 따라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젊은이들을 말하죠.
또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었죠.
네, 이 다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불법 청소년 추방 예우의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다카를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법정 공방 중인데 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다카를 유지하라는 법원 명령이 나온 바 있습니다. 앞서 백악관과 민주당이 이 다카를 살리는 대신에 국경 장벽 예산을 주기로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흐지부지 된 상태고요. 진전이 없습니다.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 숙련 노동자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 가족 이민을 줄이는 데 대해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진보 성향의 케이토 연구소 소속 데이비드 바이어 연구원은 VOA에 가족 초청으로 이민 오는 사람들의 약 절반이 대학 졸업자들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미국에서 태어난 성인들의 이 대졸 비율보다 훨씬 높다는 겁니다. 숙련 노동자들을 많이 유입하면 미국 사회에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가족 결합을 희생하면서까지 추진할 정도는 아니라고 이 바이어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또 이민자들의 다양성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런 방안이 그대로 실현될 수 있을까요?
사실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소속당인 공화당 내에서까지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는데요. 실제 이행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을 단합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왔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 때 이민 문제를 내세워서 덕을 봤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이 계속 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도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더블라지오 시장은 16일 아침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 동영상에서 부자와 기업인들에 맞서 싸우겠다고 다짐했는데요. 더블라지오 시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I'm Bill de Blasio and I'm running for president because it's time we put working people.
네, 더블라지오 시장은 지금은 노동자들을 우선해야 할 때라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반드시 가로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출마 선언부터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고 나섰네요.
네, 더블라지오 시장은 자신이 뉴욕커, 그러니까 뉴욕 시민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분리라는 것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 잘 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경선에 출마한 23번째 후보가 된 더블라지오 뉴욕시장. 어떤 인물인지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올해 58살이고요. 진보 성향의 정치인으로 분류됩니다. 뉴욕 대학과 콜롬비아 대학원을 나왔고요. 지난 2013년에 뉴욕시장에 처음 당선됐고 2017년에는 73%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민주당이 민주당 소속 정치인이 뉴욕에서 시장에 당선된 것은 1993년 이후 이 더블라지오 시장이 처음이었다고 하는데요. 더블라지오 시장은 취임 전에는 이 찰스 랭글이나 힐러리 클린턴 전 상원의원 등 민주당 정치인들의 선거운동 참모로 일하기도 했고요. 또 뉴욕시 위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블라지오 시장의 출마 선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16일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관련 글을 올렸는데요. 더블라지오 뉴욕 시장은 미국에서 최악의 시장으로 꼽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뉴욕은 더블라지오 시장을 매우 싫어한다고 말했는데요. 이 높은 세금과 범죄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더블라지오 시장이 제격이겠지만 더블라지오 시장은 아주 웃기는 사람이라면서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더블라지오 시장이 민주당 대선 후보 지명을 받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23명의 후보 가운데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단연 앞서고 있는데요. 바이든 전 부통령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훨씬 더 올라갔습니다. 로이터통신과 입소스가 15일에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민주당 지지자들과 무소속 유권자 들 사이에서 29%의 지지율을 보였는데요. 출마 선언 직전인 지난 4월 말에는 24%인데 그동안 5%포인트가 오른 겁니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출산율이 좀처럼 올라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올라가기는커녕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출생증명서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는 약 379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17년에는 약 385만 명이었으니까 전해보다 2%가량 줄어든 건데요. 출생 아기 수는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줄고 있습니다.
출산율로 보면 어떻습니까?
네, 여성 한 명당 1.7명꼴인데요. 이는 1986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인구 대체가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이 합계 출산율이 한 명당 2.1명은 돼야지만 인구 대체가 가능한데요. 이 합계 출산율이라는 것은 여성 한 명이 15살부터 49살까지 이 가임 기간에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 수를 말합니다.
혹시 인종별로 차이가 있었나요?
네, 뭐 인종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출산율이 떨어졌습니다. 아시아계가 3% 하락으로 가장 두드러졌고요. 중남미계 여성은 1%, 백인과 흑인 여성은 각각 2% 하락했는데요. 하와이와 태평양 원주민계의 출산율은 안정적으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연령별로도 좀 살펴보죠.
네, 역시 전반적으로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출산율이 떨어졌는데요. 다만 35살에서 39살, 40살에서 44살 사이 여성은 예외였습니다. 각각 1%와 2% 출산율이 올라간 건데요. 45살에서 54살 사이의 여성의 경우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장 출산율이 떨어진 연령대는 15살에서 19살 사이 10대였는데요. 2017년 한 해 전보다 7%가 줄어들었습니다.
출산율이 낮으면 아무래도 사회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 출산율이 낮다는 것은 나중에 이 노동력 부족 현상이 올 수 있다는 걸 뜻하는데요. 일례로 이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같은 경우 젊은 세대가 벌어서 내는 세금이 은퇴한 부모 세대를 부양하는 식입니다. 이래서 돈 버는 젊은이 수가 줄어들면 세금도 당연히 줄어들 테고 그러면 은퇴한 미국인들이 연금이나 건강보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출산율이 낮다고 해도 미국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면 훨씬 나은 수준이라고 하고요. 또 요즘 미국 젊은이들은 출산을 미루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나이 들어서 아기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30대 후반에서 40대 후반 여성, 40대 초반 여성들의 출산율은 지난 2017년보다 조금이나마 더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죠.
여성들이 출산을 미루는 이유는 뭘까요?
네, 뭐 자발적인 경우도 있고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미루는 그런 경우도 있을 텐데요. 요즘 여성은 학업을 마친 뒤에 직장을 잡아서 어느 정도 재정적으로 안정된 이후에야 임신과 출산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출산 시기가 늦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10대 출산율이 내려갔다는 건 좋은 소식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10대 여성의 경우에는 원하지 않는 임신인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지난해 10대 출산율이 한 해 전인 2017년에 비해서 7% 떨어졌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는 기록적인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효과적인 피임 덕택에 이 10대 출산율이 내려갔다고 풀이하는데요. 15살에서 19살까지의 이 미국의 10대 출산율은 2007년 이후 매년 8%씩 떨어졌습니다.
어쨌든 출산율 하락 현상을 무시할 수는 없는데요. 출산을 장려하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육아 휴가를 보장하거나 유아원 시설을 확충하고 자녀 양육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등 재반 환경 개선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수잔 잭스가 부릅니다. 사랑이 언제나 푸르르다면 여름이 지나 겨울이 와도 지지 않을 거예요. 그대를 향한 내 사랑처럼 에버그린 들어보시죠. Sometimes love will bloom in the springtime. Then like flowers in summer, it will grow. It will last.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김현숙입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음악가의 한 사람이라고 칭송받는 바이올린 연주가 아이잭 스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이잭 스턴은 이 시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중 한 사람이면서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음악인 중 한 사람입니다. 스턴은 유명한 콘서트 무대에서 수많은 연주를 해왔고 많은 젊은 음악인들을 성공으로 이끌었을 뿐 아니라 미국은 물론 여러 나라의 예술 진흥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스턴은 국제문화의 대사로 불리우기도 했습니다. 스턴은 교사이기도 했고 권리운동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잠시 세르게이 프로코피에프 바이올린 콘체르토 19번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이잭 스턴은 1920년 러시아의 크레메네츠, 지금의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났습니다. 생후 10개월 때 부모와 함께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잭이 6살 때 피아노를 가르치기 시작했는데요. 이 아이잭은 8살 때인 어느 날 친구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걸 보고는 거기에 반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10살 때부터는 샌프란시스코 컨서베토리 음악원이라고 하죠. 거기 들어가서 정식으로 레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잭은 놀라울 만큼 빨리 실력이 늘어났습니다. 불과 11살 때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으로 바이올린을 연주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1933년 13살 때 리사이틀 데뷔를 했고 1936년 샌프란시스코 심포니와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협연으로 오케스트라 무대에 데뷔했는데요. 이 공연은 미국 전역에 방영이 됐습니다.
17살 때는 동부의 뉴욕시를 방문해서 연주회를 열었는데요. 비평가들로부터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20세가 됐을 때는 연간 콘서트 출연 횟수가 무려 90회를 넘나들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 아이잭 스턴은 수만 명의 미군들을 위한 위문 공연을 자주 다녔습니다. 군인들 중에는 클래식 음악을 처음 들어본 사람이 많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아이잭 스턴은 미국 바이올리니스트로는 처음으로 소련에 방문해 연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그 나라를 방문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당시 소련이 예술인들이 외국으로 떠나는 걸 통제하는 데 대한 항의의 표시였죠.
그렇죠. 예술인들의 인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의미였죠. 반면에 아이잭 스턴은 이스라엘과 매우 가까운 관계를 갖고 젊은 음악인들과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공연도 여러 차례 했는데요. 1991년 걸프전이 벌어졌을 때도 그곳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했습니다.
아이잭 스턴은 자신이 활동할 당시 세계에서 가장 바쁜 음악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1년에 콘서트 횟수가 100번을 넘을 정도였으니까요.
대단하네요.
예, 스턴은 작곡가 63명의 200여 작품을 100장 이상 녹음했는데요. 자, 그 결과 역사상 가장 많은 음반을 녹음한 음악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의 음반 중에 베토벤의 로맨스 F장조 50번 들어보겠습니다. 프란츠 리스트 챔버 오케스트라와 함께한 연주입니다.
카네기 홀은 클래식 음악 공연장으로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곳 중 하나입니다. 많은 세계의 유명 음악인들이 그곳에서 공연을 했지요. 그런데 1960년 카네기 홀을 헐고 고층 사무용 건물이 지으려는 계획이 추진됐습니다.
아이젝스턴은 예술인, 시민, 정치인들을 포함한 단체를 조직해서 건물 철거 계획 반대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카네기 홀은 사라질 운명을 피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아이젝스턴은 그로 인해서 새로 설립된 카네기 홀 재단의 회장이 됐고 40년 동안 공연장을 이끌었습니다.
말년에는 카네기 홀에서 젊은 음악인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했습니다. 아이젝스턴은 예술의 발전과 자유의 증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964년 국립예술진흥재단이 설립됐을 때는 자문역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중국이 서방의 문을 열었던 1979년 아이젝스턴은 베이징 정부의 초청을 받아서 그곳 음악과들과 학생들에게 서양 고전 음악을 강의했습니다.
In here, sing in here, and play here. 아, good girl, good girl, good girl, good girl.
동서 문화를 다시 연결시킨 그의 방문은 마오에서 모차르트까지 아이젝스턴 중국에 오다라는 제목의 기록 영화로도 남겨졌습니다. 이 영화는 최우수 아카데미 다큐멘터리상도 받았습니다.
아이젝스턴은 여러 작곡가들의 다양한 음악을 연주하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그는 모차르트의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네, 여기서 모차르트의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아다지오, 프란츠 리스트 챔버 오케스트라의 협연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아이젝스턴은 열정적으로 젊은 음악인들을 지원도 하고 이끌어줬습니다. 네, 그가 지원한 음악인들 중에는 바이올리니스트 이작 펄만, 핑커스트 주커만, 첼리스트 요요마, 피아니스트 예핀 브롬프만 등 세계적인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음악과 인류에 공헌한 사람에게 주는 엘버트 슈바이처 뮤직상의 첫 수상자이기도 했습니다. 1984년에는 레이건 대통령으로부터 케네디 센터 명예상을 받았습니다.
And Isaac Stern, you were born in Russia and moved to San Francisco with your parents when you were one. And you've spent a lifetime showing how that American environment glitters with artistic excellence. Thank you. God bless you.
1986년 뮤지컬 아메리카는 그를 올해의 음악인으로 선정했고 1992년에는 미국 국민 최고 영예인 자유의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커티스 음악학교, 하버드대학, 줄리아드 음악학교 등 유명 대학들이 명예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아이젝스턴은 2001년 뉴욕에서 81세를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클래식의 발전을 위해 크게 노력한 진정으로 바이올린을 사랑하고 음악을 위해 헌신한 위대한 예술인이었습니다.
Music is not important for creating musicians. It's creating a civilized society.
음악이란 훌륭한 음악가를 생산하는 데 중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명된 사회를 만드는 데 그 중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힘을 인식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더 밝아질 것입니다.
네,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음악가의 한 사람이라고 칭송받는 바이올린 연주가 아이젝스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영화 시작할 시간이 다 돼가는데 친구가 늦어서 나까지 영화관에 못 들어갈 때가 있죠? 이렇게 못하게 하다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To hold back. 이 표현은 붙잡아 두다, 다시 말해 못하게 하다, 자제시키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You should go first. I don't want to hold you back. 먼저 가도 돼. 기다리게 하고 싶지 않아. She wants to move to LA, but her job is holding her back. 그 사람은 LA로 이사 가고 싶지만 직장 때문에 못 가고 있어. He was late and held the meeting back by 20 minutes. 그 사람이 늦어서 회의가 20분 연기됐어. I need to hold back on junk food. 나는 불량식품을 자제해야 돼. I tried my best to hold back my tears when my sisters graduated. 동생들이 졸업할 때 눈물을 참으려고 최선을 다했어. 오늘 내용 복습해 볼까요? You should go first. I don't want to hold you back. She wants to move to LA, but her job is holding her back. He was late and held the meeting back by 20 minutes. I need to hold back on junk food. I tried my best to hold back my tears when my sisters graduated. 오늘은 hold back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사랑이 있는 곳에 내가 있을게요 노래하는 마이클 잭슨의 I'll Be There 들려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운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ll be there.
I'll be there.
Don't you know?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청취가 가능합니다. 또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다시 듣기와 실시간 청취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